네, 먼저 짧은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 구인 광고를 내고선 구직자들과 면접을 진행하던 남자.
Hi, good afternoon. Sorry about that.
그는 구인을 낸 직업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하는데요.
Constantly bending over, constantly exerting yourself, a high level of stamina.
심지어 근무 시간이나 조건도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죠.
Unlimited hours a week. It's basically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There are no breaks available.
거기다 요구하는 능력도 많아서 이쯤 되면 진짜 노비나 다름없었는데요.
In medicine, in finance, and the culinary arts.
심지어 이 모든 일을 하고도 월급은 한 푼도 없었던 상황.
The position is going to pay absolutely nothing.
그러자 구직자들은 학을 떼면서 하나같이 못한다고 말하는데요.
That's almost cruel. Nobody's doing it for free.
이에 이미 누군가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남자.
Billions of people actually.
Who?
Moms.
이 사실을 알게 된 참가자들은 그제서야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That's awesome.
Moms are the best.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어 댓글 중 두 개를 읽어드리면,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가 계시기에 가정이 지켜집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나에게 아버지에게 잘하라고 가르치셨다. 뭐든 아버지를 우선시하라고 가르치셨지. 또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약속 사랑하고 복종하며 존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약속이 있는 첫 계명과 같이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킹덤 패밀리들이 많아질 때 지상명령, 킹덤시티 남은자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킹덤 패밀리가 되고자 하는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잠언 1장 8절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말씀합니다. 즉 자녀 교육에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비가 해야 할 훈계, 명령은 히브리어 무사르로 본래 의미는 징계입니다. 여기에서 책망, 경고, 교훈과 같은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녀에게 실제적인 생활 지침을 갖추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훈계해야 할까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선악 지식 판단일까요? 모두 아니죠. 오직 한 가지 기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 2절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훈계하기 위해서는 말 이전에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신앙관이 형성되면 그 뿌리 위에 주일 성수, 헌금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사랑, 봉사하는 자세, 목회자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 등 삶의 현장에서 생선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아버지들께서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미의 법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법은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라는 일반적으로 십계명,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유대인의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율법을 주로 가르쳤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목회자나 교회 학교 교사만 그 직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인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있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뒷부분 같이 부르겠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이 찬양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나요? 아주 어린 나이 때는 들려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조금 더 자라면 스스로 읽게 할 뿐 아니라 성경을 암송하게 해야 합니다. 더 자라나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부모와 함께 토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할 부모의 모습을 잘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은 자녀들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을 때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면 21절에서 23절을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메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가 등불, 빛, 생명의 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며 보호하며 말할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 짝믿음이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넓은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나아가 예수님 믿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와 같은 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특별한 사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영적 아비, 어미가 되셔서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귀한 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가정은 여름 성격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7월 초에 일찍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순천을 가게 되었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도 인상이 깊었지만 그곳에 있는 기적의 놀이터 방문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순천에는 기적의 놀이터가 1호부터 7호까지 세워져 있습니다. 기적의 놀이터를 세운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의 저자 편혜문 작가는 어릴 적 변변한 놀이기구 없이 신나게 뛰어놀았던 그런 기억이 자기의 삶에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 어린이 놀이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과 흙이 있고 모험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놀이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대략 6만 개의 놀이터가 있어요. 대부분 모양이 똑같습니다. 놀이터 가운데 근에 미끄럼틀이 있는 조합 놀이대가 설치되고 바닥은 고무입니다. 다양성이 없으니 상상력도 키울 수 없고 창의력도 생기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없고 지루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사고는 놀이터가 지루할 때 생깁니다. 놀이터가 재미없으면 아이들은 그네 기둥 위로 올라가고 놀이기구를 부수고 놀이기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납니다. 놀이터는 위험이 있어야 해요. 놀이터에서 놀면서 리스크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런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자신 앞에 어려움이 닥칠 때 이겨낼 수 있지요. 현혜문 씨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위험, 예를 들면 모래 안에 있는 깨진 유리조각 같은 것들은 어른들이 확인하고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은 아이들에게 맡겨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도전하며 성장하고 나아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도 키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전의 고난은 다 사라지고 형통의 일만 가득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예상할 수 없는 위험도 찾아오고 어떨 때는 인지하고 통제할 수 있는 위험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위험 요소, 즉 연단을 거치며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멘. 최근 한 선생님의 죽음으로 인해 교권의 추락에 대해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여러 장치들이 오히려 교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지적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 가운데 학생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학생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찾아오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고생이나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아이들로 가정교육을 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내 아이가 행복하길 원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많이 읽어줍니다. 이전 세대의 부모님에 비해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동감해 주는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을 부모님들이 모두 다 풀어버리고 치워버립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 앞에 서는 그 시간을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주는 것이라 생각하여 다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마음은 물론 잘 읽어주고 공감해 주어야 하겠지만 마음을 읽어주고 난 후에 훈육, 즉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으며 하고 싶어도 참아야 할 일이 있음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머리와 손발이 되어 아이가 판단하고 해야 할 일까지 모두 부모가 해주었습니다. 허용이 있으면 규칙이 있다는 것, 내 감정이 소중하면 타인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 자유와 자율이 있으면 의무와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은 군대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심지어 결혼을 해서도 부모님이 모든 걸 해주는 몸만 커버린 어린아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아가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 가운데 지적당하고 가르침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나의 존재 자체가 거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의 대왕이 이전 세대보다 더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하면 아이들이 행복할 것 같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고생이나 좌절의 시간이 찾아올 때 그것을 전혀 견디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대 조선미 교수는 영혼이 강한 아이로 키워라 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응하는 능력, 즉 좌절 내구력이 강한 아이로 키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속아서 믿는 자들마저도 겉사람에 투자하고 겉사람을 가꾸기 위해 애를 쓰고 자녀들도 그럴듯한 겉사람을 만들기 위해 양육을 해왔습니다. 겉사람이 갖춰지고 나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겉사람만 주목하다가 속사람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환난과 시험이 찾아올 때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데 환난이 시작되기도 전에 인내 포기한 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1937년 미국 하버드대에서는 하버드대 학생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학생 268명을 선발해서 그들의 삶을 70년 이상 계속해서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들은 지능, 성격, 가정의 가문의 배경, 부, 외모 등 우리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겉모습에 대해서는 모두가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스터디라고 불린 이 조사는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학생들은 90세 이상이 되었고 지금은 어떤 삶이 행복한 노년을 가져다 주는지 연구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졸업 후에 정계, 법조계, 경제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등 사회의 대부분의 영역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추적 조사해본 결과 약 30%는 실제로 누가 보더라도 명백히 성공적인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반해 약 30%는 부적응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적응 기제의 차이였습니다. 적응 기제는 심리학 용어로 문제 상황에서 사람들이 스스로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좋은 조건에서 모두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모두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좌절의 시간을 경험해야 했으며 고통을 겪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처를 잘했던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던 반면 대처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점점 불행한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 알게 된 결론은 이것입니다. 고통의 총량이 아닌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행복에서 가장 중요하다. 사랑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태도, 원리가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된 사람, 삶을 살아가기 위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입니다. 단순히 천국을 가기 위한 종교 경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고 암송하고 들려주시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삶의 위기나 고난이 찾아올 때 말씀이 능력이 되어 말씀이 아이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말씀이 직접 말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속사람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부모님들이 가장 지혜로운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녀는 내 자녀이지만 동시에 내 자녀가 아닌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녀를 양육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때로 아이가 아파하거나 고통의 시간 지나갈 때 그것이 아이의 속사람을 강해지게 만드는 사건이라면 아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도록 개입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이들의 좌절 내구력이 커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사기 시대처럼 주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아이의 울음소리 듣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이때 내 자녀, 내 손주 사랑에만 머물지 마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도 나와 있지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 있다면 조금 시끄럽고 불편하시더라도 절대 눈치 주지 마시고 내 동생, 내 딸, 내 아들, 내 손주처럼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들은 불편하고 귀찮고 시끄럽고 어지럽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희망이며 하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어리숙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좌충우돌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먹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는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생을 낙이라 여기는 세대입니다. 이 땅의 법과 제도와 풍조로 끌어내리려고 해도 절대 끌어내려지지 않고 이미 천국 백성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낙원의식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내 마음 대왕을 모시고 자아 추구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겉사람을 꾸미고 치장하는 세대 한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 중심 왕자의 날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속사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세대입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이와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랑이 식어져가고 작은 좌절에도 픽픽 쓰러져가는 이 세대 한가운데에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좌절과 고난은 툭툭 쳐내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 열방 가운데 마음껏 전하는 킹덤 제너레이션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믿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와 내 손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의 교회와 기쁨의 교회의 다음 세대들과 열방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꺼이 밑거름이 되는 분들이 많아질 때 킹덤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밑거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한편에서는 심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희망을 바라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킹덤 제너레이션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은 킹덤 패밀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기꺼이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여호수아 세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